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시 두려움에 쌓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련한 우중들을 계속 오도하는 주류 미디어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각계 각층에서 나라와 주와 시를 섬기는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과 민초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맑고 밝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혼동스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종말과 심판을 향해서 치닫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만큼은 모든 경건함과 위엄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가 나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매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움츠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결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셔야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겠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하수가 피로 변하는 것 이상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온 천지가 개구리로 뒤덮이는 것 이상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기적을 이번에는 경고가 없이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더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땅에 먼지가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모든 가축에 올랐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티끌이 변하여 정확하게 무엇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어 성경은 lice 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net라고 갑각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mosquito 모기라고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 온 땅이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해충으로 뒤덮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충들이 모든 살아 숨쉬는 동물들에 튀어올라서 괴롭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온 강을 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나일강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시고 온 지경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신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비옥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땅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자연과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본 애굽 술객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 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더라 합니다. 자기들도 이를 만들게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이를 없애는 것은 고사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을 때는 피와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었어도 모세와 아론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강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할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따라하는 것도 실패한 겁니다. 왜? 애굽의 강한 신은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의 신이라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마술에서는 강한데 그 외의 영역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쳐갖고 땅에 흙,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은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손을 들고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inger of Go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니 일이니이다. 우리는 할수 없나이다. 자신들의 입으로 애굽 신들의 완패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제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네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더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을 자연재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론이 지팡이를 쳐서 온 천지에 들끓게 한 이는 두 번째 기적에서 죽은 개구리들의 시체에서 생긴 구데기 때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의 범람과 이상기온 때문에 급증한 모기떼가 잡아먹을 개구리가 없어서 온 천지를 뒤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쳐서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가 개구리나 나일강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아홉 번의 재앙과 같이 이의 재앙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정의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창조 질서를 자연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당연히 기적은 자연의 원칙과 규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힘들을 사용하셔서도 일상적인 자연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은 정의상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 것을 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을 일으키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과 동식물들로 하여금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시고,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지진이 일으키시면은 우리 인간 꼼짝 못합니다. 쓰나미를 일으키셔도 꼼짝 못합니다. 심지어는 산불을 일으키셔도 꼼짝 못하고 허리케인 한번 보내셔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과학의 힘과 의학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그리고 모든 결단과 투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어떻게 박살을 내시느냐? 자연재해 한번 일으키시면은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진보를 믿는 지식층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일은 고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 물리학의 법칙을 연구하고 생물학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아주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차원의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빤한 생각으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상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기적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100%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단과 사단의 앞잡이들도 제한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보았듯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개구리들을 땅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 마구도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용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잠깐이지만은 현세에서는 우리 인간을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했지만 근본이 천사였던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권능을 행사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실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붙이셨지만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너 손을 못 댄다. 그랬기에 사단은 욥의 가축들과 종들과 자식들을 다 쳐서 죽게 할수 있었지만 욥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욥도 사단의 손에 붙이셨지만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몸에 손을 댈수 있지만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랬기에 그의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의 목숨은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며 손을 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래서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강 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튀어나오게 할수 있었지만은 그 외의 영역에서는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카피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 먼지들을 이가 되게 할 수는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밖에서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대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레 겁먹고 사단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싸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주님과 같이 기록하였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를 들므로써 사단 마귀가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바로와 바로의 술객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죄된 인간은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으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제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할 바를 다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악한 자들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도 제껴놓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도 미리 단념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뿌린 씨 위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물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뿌린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시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내에 내 몫만을 다할 뿐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치라고 하셔서 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위의 모든 사람의 입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는 고백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말씀과 믿음으로 늘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에 신령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고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